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해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리수용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라오스 방문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당대당 교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라오스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북측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려항공을 통해 도착했으며 중국의 대외연락부 관계자와 주중 북한 대사가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VOA에 비건 특별대표가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겨냥한 동시다발 요격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상공에서 이뤄진 ICBM 요격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이날 실험은 몇 초 간격으로 쌓아 올려진 두 기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ICBM 요격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셰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에서 이번 실험은 위협적인 ICBM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동시다발 요격 실험으로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오늘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매우 강력한 국가 안보를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시리아와의 이른바 6.1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골란고원 대부분을 점령한 뒤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 가자지구 주변에서 전날 공습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재 공격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젯밤 공습 경보음이 들리며 긴장이 고조됐던 가자지구 주변이 오늘 오전에는 조용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팔레스타인 관리를 인용해 이집트가 휴전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비상경보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제 오전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로부터 로켓이 발사돼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비난하며 가자지구 하마스 건물에 폭격을 가했고 하마스도 이에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중국이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에어버스 300대 구매를 포함해 항공기와 선박, 에너지 분야에서 15건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290대의 A320, 10대의 A350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구매 계약이 300억 유로, 미하로 약 35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작성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언론은 하원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바 법무장관에게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특검팀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으로부터 보고서를 건네받은 바 법무장관은 2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4쪽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밀한 관계가 제재 번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이 불법으로 유류를 수입하는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황해도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Look, the sanctions that were in place before are certainly still on. They are very tough sanctions. The president just doesn't feel it's necessary.
샌더스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책을 180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를 더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며 그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길 원한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제재의 철회 사실을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아 전날인 21일 부과한 미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를 취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22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추가 제재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베이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관리들과의 구체적인 회동 계획과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그의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공유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토통신은 비건 대표가 24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 쿵샨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북한이 불법 활동을 멈출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밀한 관계가 제재 번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 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재는 가해져야 한다며 재무부가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를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이전 어떤 행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4일 MBC 방송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전 세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 제재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백악관으로부터 이중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그 밖에 다른 것을 포기하길 간절히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해보는 것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자신은 도무지 김정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은 적이 없고 지금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실패하길 원하기 때문에 북핵 포기에 회의적인 게 아니라 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22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안보 결정을 즉석에서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할 것이라며 대신 유권자들에게 김정은은 브루맨스 파트너인 자신의 상처 주길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인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스프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전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하에 부과된 대북제재를 갑자기 취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리석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며 백악관의 무능력과 내부 혼란으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강화법안 브링크액트를 상정한 크리스 벤홀러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가장 포악한 독재자 중 한 명인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대북제재 발표와 동시에 재무부를 제치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나서 브링크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란을 고립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유린하며 불법 무기를 개발하는 등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나라를 국제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됐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재임 시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4건의 채택을 주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은 분명하지요.
예, 특검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온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에 있을 때마다 특검의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트럼프의 트위터에 올린 글 역시 특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온 적세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조차 특검의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선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직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건 임기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정은 당연히 국내 정책뿐 아니라 외교 정책도 포함하는데요. 북핵 문제는 외교 안보 현안 가운데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례로 꼽힙니다.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과거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넘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것을 이미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게 했는데요. 특검이라는 부담을 털어낸 만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유를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연결짓는 분석이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때도 미 언론들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의 의회 증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궁지에 몰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과의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코언 변호사의 의회 증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노이에서의 트위터 글 절반은 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진전을 집권 1기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첫 단계가 노벨 평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노벨상 수상 추천을 요구한 건 그만큼 이 상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말 노벨 평화상 수상이 현실화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업적을 약화시키려는 강경파 참모들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했죠.
예, 미북 비핵화 협상이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뮬러 특검의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추진할 동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예, 북핵 문제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접근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한 동맹의 흠집이 나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를 수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북한은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단하지 않았고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와 미한 동맹,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매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전 총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비핵화는 남북, 한미, 미북의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단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흠집을 먼저 수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톱니바퀴 중 한국과 미국이라는 톱니바퀴만큼은 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단단히 조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흠집이 나 있는 한미 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등 관계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와 국제사회의 분위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입장, 유엔의 규정을 살피면서 해야지 마이웨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 관계를 경시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정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의를 선의로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도 이중 하나로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은 전문적 외교로 볼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관리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미국에 갔을 때 반한 데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 그 넓은 쪽에. 한국 여기 서울이나 어디에서는 반미 데모, 반미 구호가 뭐 아주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제일 맹방이라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 주변이 전부 다 이 경호 무슨 차단산 그 버스들로 그냥 이중 삼중으로 쌓였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맹방입니다. 맹방 미국의 그 한국에서의 집이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은 이런 관점이 공직에서 27년에서 28년간 북한을 상대하는 등 50년간 외교에 관여하면서 체험한 역사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소나기를 피하는 데 아주 유연하고 기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이 해체됐을 때에도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유화적 자세로 나왔다가 시간을 번 뒤 문을 닫은 사례처럼 이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능력의 전면 폐기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해 보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북핵 활동의 동결 플러스 미국 핵우산의 재고로 이해해왔으며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그러나 하노이 회담으로 이런 김 위원장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실망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접근 방식을 그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봐주기에는 좀 너무 이게 짧다. 그래서 일종의 그 살라미처럼 얇게 자르니까 협상을 해보면요 절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 그래서 그 늘 그 살라미 택틱을 하죠. 살라미. 그거는 지금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빅딜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빅딜을 해야 전체를 팍 씌우죠. 더 이상.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당장은 강경한 자세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 안보 정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 전 총장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정부 리더들이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에 보다 확실한 지향점을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3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출범을 선언한 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등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이 불법으로 유리를 수입하는 수법 등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제3국 선박과 항구의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주의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2월 10페이지 분량으로 발표된 이 주의보는 올해 갱신을 통해 19페이지가 됐는데 늘어난 분량만큼 더욱 상세한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진 북한의 불법 행위, 즉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진 해역으로 타이완 북부 해상 한 곳만이 지목됐지만 올해는 4개 해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의보는 타이완 북부 해상 외에 북한 서해 일대와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일대에서 정제유에 대한 선박 간 환적이 빈번히 일어난다며 해당 해역을 표기한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이를 전후에 기항했던 항구 또한 이번 주의보가 처음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총 14개 항구가 명시됐는데 타이완과 중국이 각각 4개 항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여수, 광양항이 지목된 한국이 3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항 등 총 2개 항구가 지목됐고 싱가포르는 1개 항구가 표기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통해 북한으로 넘겨진 정제유 제품이 이들 항구에서 조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과거에도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드나드는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모두 3척의 제3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데 이 중 2척이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조선입니다. 또 올해 발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 역텅호와 싱가포르의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작년 한 차례를 비롯해 2017년 6월 이후 최소 5차례 한국에 입항해 정유 제품 약 10만 톤을 채운 뒤 출항한 기록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유류가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도 한국 정유회사 등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류를 판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러시아는 과거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된 기업과 선박 등을 보유한 나라로 이들 나라의 제재 대상자들은 자국에서 구매한 유류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에 걸쳐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 내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허용치의 최소 7.5배를 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올해 주의보는 선박 간 환적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목록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총 28척의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4척이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울러 주의보는 불법 환적 당시 북한 선박과 물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들의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러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선박 등 모두 18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49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도 이번 주의보의 부록에 빼곡히 담긴 점도 작년 주의보와 달라진 점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의보가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seful for our government to keep sort of noting the sanctions in a sort of a mild way.
주의보를 통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유엔 제재가 여전히 작동 중이란 사실을 알리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라는 당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선박과 회사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건 그만큼 관련 사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대부분의 유엔 제재가 2017년에 채택돼 2018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이 벌어진 만큼 이번 주의보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운백 대사가 25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운백 대사가 27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자유 권리 행사를 추진하는 북한의 종교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KCC는 북한인권법이 미의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고 2010년부터는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든 종교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이 11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수감자들 가운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고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was very difficult and desperate, and particularly for people of faith, that's why North Korea has remained.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낸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에 북한인권법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의회로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캔자스 주지사 시절에도 KCC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외교와 안보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의회 청문회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정부 부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1,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이번 주 개최가 예정된 주요 의회 청문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는 26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 점검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주제로 하노이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대북 정책을 공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빅터 차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한국 석좌와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주장해온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는 27일 효과적 대북 제재 수립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휴 그리피스 조정관이 참석하며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아태소 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국 농업은행, 중국 건설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을 제재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27일에는 국무부 대외정책 전략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원 외교위 공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공개 청문회에 폼페오 장관이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올 초부터 북한 문제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적극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도 이번 주로 잡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27일 국가안보 과제와 인도태평양 미군 활동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매년 상하원이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로 상원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14일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국방 예산 관련 하원 군사위 청문회도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원 외교 군사위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제한했고 의회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원 전체를 대상으로 1,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는 27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미북 협상은 물론 동북아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더 견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윌리엄 바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9일 하원 세출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전날에는 남부 니스 근교의 해안 마을인 보로슈메르에서 만찬을 열고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을 환대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이죠?
네, 지난 21일부터 이탈리아와 모나코,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유럽을 택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길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대규모 정재계 사절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마지막 방문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특별히 중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55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프랑스는 특히 서방국가 로서는 처음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급격히 변화를 맞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변함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취임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데 많은 성과를 이뤘으며 양국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번 방문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다자주의를 향한 프랑스와 유럽연합 또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중국 재계 인사들도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네, 프랑스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요. 양국이 이 항공, 우주과학, 금융, 문화교류, 친환경 등 분야에서 30여 건, 약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협력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또 프랑스의 대표적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A320 기종 290대, 또 A350 기종 10대, 10대 등 총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중국이 돈 보따리를 풀어서 프랑스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면서도 중국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개최되는 일대일로 협력 정상 포럼에도 참석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협력의 끈은 이어가겠다는 것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세계화는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챙기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유럽연합의 주요 정상들과도 만나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26일 이 시간 현재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정상들이 대거 파리로 모였네요.
네, 이번 회동은 시 주석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맞춰서 중국과 유럽 간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이번 회담은 다음 달 유럽연합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과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국과 유럽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을 했군요.
네,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주 트위터로 예고했던 조치인데요. 25일 이날 백악관에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해서 관련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수십 년 전에 이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 골란고원은 양국 접경에 있는 해발 1000m 고지대인데요. 이 암석지대가 기반이지만 수자원이 풍족합니다.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중동에서 보기 드문 비옥한 땅인데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혀왔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영유권 분쟁을 벌인 계기는 뭔가요?
네, 원래는 시리아 영토였는데요. 예. 프랑스 위임 통치령이었다가 1941년 독립한 시리아로 권리가 이양됐는데요. 1967년 6일간의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뭐 시리아가 반발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1981년 이 지역에 사법 행정권을 적용하는 골란 고원법을 통과시키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효력이 없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은 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기습공격을 해서 수복을 노렸지만 이스라엘 군의 방어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후 이스라엘 군 철수를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안보가 담보된다면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시리아 측과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섰는데요. 하페즈 알라사드 당시 시리아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평화 협상을 중재했는데요. 갈릴리 호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때문에 진전을 못 봤습니다. 이후에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시리아와 헤즈볼란 무장정파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 교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계속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이스라엘의 입장을 공식 지지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역사적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백악관에서 말했는데요. 또한 외교적 승리라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이 어떻죠?
네, 안토니오 구테후스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 이후에도 골란고원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25일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유엔의 정책은 이스라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선언한 당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밖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아랍 국가들이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지난주부터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 여론 흐름과 다른 조치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아랍권 여러 나라와 갈등을 겪는 이스라엘에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요.
예.
자, 이런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이 중동 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미국 내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회담에서 그 밖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골란고원 선언문 서명식을 먼저 하고 공식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회담에서는 시리아 내전과 이란의 테러 지원 행위를 비롯한 중동 정세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에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담은 특검 보고서가 계속 화제가 되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오는 4월 9일 연방하원 세출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원래 이 청문회는 새 회계연도 법무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도 이번 특검 보고서 문제를 다룰 걸로 보입니다.
이 미국 중앙정치권이 25일에도 특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죠.
네, 이 가운데 특히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주 악마적인 몹시 나쁜 일을 했다면서 이건 반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년여 동안 자신의 물고 늘어진 민주당 그리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일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히 이 언론이 지난 2년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내통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언론은 시민의 적이라고 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몇몇 보수 언론을 빼고 주류 언론을 강하게 비난해왔죠.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면서 비난해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비난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거짓 주장을 폈거나 연방의회에 위증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검 수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뮬러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코어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해서 비판한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윌리엄 바 장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검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요, 조사 결과에 의문점이 더 있다면서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아니라고 네들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 회견에서요, 의문점이 많아서 다른 조사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2020년 대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도 CNN에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쿤 상원의원이 다른 조사를 언급했는데 특검 조사 외에 진행되는 조사들이 아직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진행하는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부터 세금 보고 문제 그리고 비리 등 다양한 의혹을 막라합니다. 또 연방검찰은요,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이 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와 조직과 관련된 몇몇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돈을 주고 입막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황해도,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 함경도 북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끼고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5도. 안주 구름 끼고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4도. 신의주 구름 최저 2도, 최고 16도. 남포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4도. 수풍은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5도. 해주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14도. 개성은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5도, 최고는 1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2도, 최고 11도. 장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해산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6도. 선봉은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원산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5도, 최고 11도. 삼지연 한때 눈 내리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1 내지 2.5m로 파도가 잔잔하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먼바다 모두 구름 끼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해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리수용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라오스 방문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당대당 교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라오스 방문에 앞서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측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려항공을 통해 도착했으며 중국의 대외연락부 관계자와 주중 북한 대사가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VOA에 비건 특별대표가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겨냥한 동시다발 요격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상공에서 이루어진 ICBM 요격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이날 실험은 몇 초 간격으로 쌓아 올려진 두 개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ICBM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에서 이번 실험은 위협적인 ICBM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동시다발 요격 실험으로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오늘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매우 강력한 국가 안보를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시리아와의 이른바 6.1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골란고원 대부분을 점령한 뒤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유엔의 정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르고 있다면서 골란고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 가자지구 주변에서 전날 공습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재 공격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젯밤 공습 경보음이 들리며 긴장이 고조됐던 가자지구 주변이 오늘 오전에는 조용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팔레스타인 관리를 인용해 이집트가 휴전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비상경보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제 오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로부터 로켓이 발사돼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비난하며 가자지구 하마스 건물에 폭격을 가했고 하마스도 이에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중국이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에어버스 300대 구매를 포함해 항공기와 선박, 에너지 분야에서 15건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항공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290대의 A320과 10대의 A350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는 언론에 이번 구매 계약이 300억 유로, 미화로 약 35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작성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걸 촉구했습니다. 미 언론은 하원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바 법무장관에게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특검팀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으로부터 보고서를 건네받은 바 법무장관은 2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4쪽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